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21일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하루에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200만 배럴에 못 미칩니다. 그랜홈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 시장에서 수백만 배럴의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대는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유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미국이 손실량을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랜홈 장관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씩 방출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PLA 해군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5척의 항공모함과 10척의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지난 18일 중국의 미래 국방력을 예측한 중국의 선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31년 사이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2척에서 5척, SSBN은 6척에서 1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0년대에 걸쳐 현대화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모를 실전 운영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을 진수했습니다.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중국군이 지난 10년 동안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대응 작전을 통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과 새로운 능력을 합동군 전체에 통합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될 거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2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계획이 방위성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여 개 항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져 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이 가능해 재래식 미사일에 비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특히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와 다른 감시 시스템으로 탐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1월 5일과 11일에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이 발사체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이번 주 공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일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가 특히 악랄하고 잔인한 뭔가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24일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째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으로부터 탈퇴한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지역 당국은 23일 밤부터 25일 아침까지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 당국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강 건너편 도시인 니코폴에서 폭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수출용 우크라이나 곡물을 저장하는 오데사의 시설을 타격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편 올라 스테파니나 씨나 우크라이나 유럽통합담당 부총리는 21일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위한 의무의 거의 70%를 이행했다며 EU에 가입하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핵협정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사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고 유럽 측은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새벽 BU의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이 22일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 중앙미군 사령관들은 기동훈련을 포함한 대규모의 미한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황해도는 새벽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이 22일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맹비난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연습은 2018년 이래 중단됐던 대규모 연합기동훈련 등을 되살려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2일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UFS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UFS는 전시체제로 전환해 북한의 공격 격퇴와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는 일부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로 진행됩니다. 본 연습에 앞서 미한은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사전훈련인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UFS에는 연합연습의 실전성을 위해 드론과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가 적용됐습니다. 항만과 공항, 반도체 공장 같은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 등에 대한 적의 공격을 가정해 민, 관, 군, 경 등이 참여하는 방호훈련과 피해 복구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2부 연습에선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을 훈련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 연습에 국한하지 않고 제대별, 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적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단급의 연합 과학화 전투훈련을 비롯해 연합 대량 살상무기 제거훈련, 연합 특수전 교환훈련 등 모두 13개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로써 2018년 이래 중단된 연대급 이상 연합 기동훈련이 일부 재개된 겁니다. 미한은 이와 함께 이번 연습기간 동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도 시행합니다. FOC 평가는 한국군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의 전구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평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연합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인 이번 을지 연습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등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하는데 UFS와도 연계해 실시됩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한 미한 연합전력의 군사 연습과 한국 정부 연습이 함께 실시되는 것도 지난 2018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폐지된 후 4년 만입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미북 간 장기 교착 상태 속에서 최근 남북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미한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동원해 UFS를 맹비난하고 지난 17일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 메시지를 내놓았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담대한 구상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전 중한미군 사령관들은 기동훈련을 포함한 대규모의 미한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한국 방어 역량과 함께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하반기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실드, 을지 자유회와 관련해 전국급 훈련인 이번 하반기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1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훈련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한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방어적 임무를 훈련하기 위해 철저한 시나리오 안에서 유엔 파견 국가의 국제적 기여와 유엔군을 한데 모으는 것은 복잡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합사 주도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선 다른 지휘통제통신체계, 언어, 문화를 통합하며 연합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임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군과 미군 측 모두 주요 병력의 지속적인 교체로 인해 새로운 병력들이 팀으로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 연합구조 아래의 작동방식 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단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런 훈련은 연합군에게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부여하며 동시에 북한이 자신들이 한국을 공격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오해와 오판에 대해 확실한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국급 훈련을 매해 두 차례 실시함으로써 동맹은 강력하며 북한의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다고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급 미한연합연습과 함께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위기주도관리연습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명칭을 변경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로써 2018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이 4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한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하겠다며 그동안 중단돼 왔던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는 11개 유형의 다양한 야외 연합 기동훈련이 진행된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앞서 VOA에 이번 훈련에 대해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한연합훈련을 지휘했던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 같은 훈련 재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VOA에 지휘소 연습과 실사격 훈련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훈련과 미한연합군 사령부 분대급부터 모든 급의 훈련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동맹의 준비태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병력교체 등 주기적인 변화로 인해 훈련이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향상된 준비태세, 북한 도발에 대한 강화된 억지력, 필요할 때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보다 나은 대비태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을지 프리덤 실드와 모든 훈련은 방어적이라며 북한의 행동, 위협, 무기 개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모든 형태의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며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대해선 선전 매체들을 통해 간판이나 방패로 바꾼다고 하여 과연 북친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위험성을 가를 수 있겠는가라며 전면 전쟁 도발을 노린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훈련 프로그램이 몇 년간 중단 상태였지만 북한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미사일 발사와 시험을 지속하고 핵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의 안보가 최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이는 훈련되고 준비된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수사는 한국과 그 국민의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요구되는 어떤 사안에도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훈련 프로그램 재개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군의 상호 운용성 향상과 전투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훈련 재개를 환영하며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의 재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훈련은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전반적인 공동연합준비태세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방어적인 훈련이며 미한 동맹 강화에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한 것은 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며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미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결연한 노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에 정당한 이유 없고 잔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채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한 외교장관의 이번 통화는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양 장관의 통화 관련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 관련 후속 협의를 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연합훈련인 지난 16일부터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된 것과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가 다음 달 중순 본격 재가동되는 점도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앞으로도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을 이행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 장관은 한일 관계와 박진 장관의 최근 방중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양국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2일부터 27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한국 서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보도자료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서울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북한의 위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잔혹한 전쟁 등 광범위한 영내 및 국제 현안에 관한 양자 협력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울란바토르에서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미국과 몽골 간 연례 양자 협의에 참석해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몽골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제3의 이웃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민주적 제도와 주권을 강화하고 몽골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해법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칩4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데릭 촐릿 국무부 선임 고문도 지난달 11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을 갖고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현안과 북핵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강하게 비난한 북한 정부를 향해 관여와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9일 최근 북한 외무성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난한 데 대한 뷰웨이의 논평 요청에 관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인권체제에 대한 관여가 북한이 자신의 국제인권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유엔인권기구는 이어 여기엔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에서 북한이 합의한 권고안의 이행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적으로 관여하고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런 관여와 협력엔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의 정기적인 방북 허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 지도부와 정부 당국자들,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한 변화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지난 18일 장철호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성명을 비난하며 이 직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살몬 보고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인권 상황 악화와 인권 실상을 걸고 드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며 북한에 대한 무지하고 편견적인 시각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보고관은 인권을 구실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인민의 인권은 우리 국가가 책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미 페루 출신의 살몬 보고관은 앞서 이달 초 발표한 첫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북한 수감시설 내 인권 침해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로 설치됐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취합해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런 결의에 따라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인권기구가 지적한 대로 2019년 UPR에서 받은 국제사회의 권고안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건강권, 직업에 대한 권리 보호 등 132개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이에 대한 국제협력이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VOA에 살몬 특별보고관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한다며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보도자료를 봐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에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첫 번째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타프츠대 이성윤 교수는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깎아내리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김 부부장의 강력한 반응으로 볼 때 최소한 북한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풀이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윤 대통령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I don't know if North Korea is completely uninterested. You know, they're paying attention to President Yoon's proposal.
북한은 지난 30년간의 핵 외교 과정에서 대화를 언제 어디서 무엇에 관해 할 것인지, 의제는 무엇인지, 또 언제 박차고 나갈지 등을 결정해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북한의 대외관영, 조선노동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천 구상의 복사판이라며 자신들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발언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거나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aintain the position that they're always ready for dialogue. Without conditions.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무례한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건 없는 대화와 의료적 지원 등을 계속해서 북한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대북 특사 역시 미국이 현실적으로 당장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The likelihood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make a major move to engage the North, I think, is small.
현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은 지금껏 해온 대로 미한 동맹을 탄탄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김 부부장의 발언이 미한 연합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So I think the timing is such that this is sort of putting a marker down before these exercises commenc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연합훈련이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미리 방점을 찍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후 북한은 다음 행동을 하기에 앞서 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5년 만에 재개되는 대규모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의 포석을 깔아놓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김 부부장이 조만간 방어라는 명목으로 심각한 도발을 감행하고는 그 원인을 윤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미리 세계와 한국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believe Kim Yo-jong is trying to play a mind trick on the world, in particular South Korea.
따라서 이 교수는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이후 7차 핵실험이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적 도발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반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그의 여동생에게서 나온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대남 접근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무례한 모욕을 일삼아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iscourteous name calling, but she's doing it because that's her role to raise the stakes.
갈루치 전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의 영향력을 강화해주기 위해 그를 더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He might use this opportunity as another step in raising her profile.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나 한반도 및 북한에서 김 부부장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적 수사에도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입니다.
I don't think Kim Yo-jung's comments should totally discourage us, and that means we have to be even more diligent.
김 부부장의 발언이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둬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들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하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대화를 추진하되 대북 억지력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meantime, as long as North Korea rejects dialogue, we need to maintain the shield of deterrence.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거부하는 한 미한 동맹이 대북 억지력이란 보호 장치를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명시한 유엔 결의들과 미국 법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거부 입장을 밝히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유엔과 프랑스, 캐나다는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의 관여가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계속된 대화 제안에 북한이 거부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북한의 관여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당사국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날 B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외교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가 북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존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외교부는 BOA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협상 복귀와 관여를 촉구한 프랑스 외교부의 기존 성명에 따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외교부는 프랑스는 북한이 즉시 의무를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식량과 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정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1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한 담화에서 자신들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시스템 추구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호주 국방부가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주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획득과 시험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에서 호주의 국익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체계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에서 북한의 모든 기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 7차례, 해상 초계기 10차례를 일본 해와 동중국해에 파견했습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와의 국제 방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호주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는 호주가 주요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군사적 대결의 위험을 줄이며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공통과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는 호주가 주요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군사적 대결의 위험을 줄이며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공통과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리처드 마일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지난 4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회담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축인 호주와 한국 국방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캔버라를 방문해 마일스 장관과 회담한 뒤 5일엔 호주 현지에 지어질 한국산 K2 자주포 생산공장 부지인 진릉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호주 국방부는 호주 육군 현대화 계획 가운데 하나인 랜드 8116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한국 방위산업체인 환아 디펜스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지출 경비는 5년간 총 4,5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북한 내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탈북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총 4,5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3 회계연도부터 2027 회계연도까지 매년 1,000만 달러, 총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인데 실제 경비 지출은 5,000만 달러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예산 지출의 대부분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국제방송처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과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탈북민에 대한 인도 지원 제공에 500만 달러,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300만 달러, 그리고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2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법안이 탈북민 강제 송환의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어 법안 제정에 따라 행정부의 제재 권한이 확대되면 국무부의 비자 승인이 거부되는 이들의 수가 감소해 정부 수익이 감소한 한편 제재 대상에 올라 민사 혹은 형사 처벌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이들의 수가 증가해 정부 수익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유사한 제재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이 법안 제정에 따라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를 개인의 숫자는 적다며 법안 제정은 정부 수익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오는 9월 말로 되는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도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상원 법안의 경우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원의 법안은 아직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중국에 한층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의 배경과 전망을 최범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3일 정격 방문한 타이페이에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나 세계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은 타이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world faces a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America's determination to preserve democracy.
중국은 이에 강력 반발해 4일부터 타이완을 둘러싼 6개 해역에서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봉쇄하며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또 타이완 상공에 둥펑 계열의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했고 이 중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장성급 대화와 해상 군사안보회의, 기후변화 협상 등 미국과의 8개 대화와 소통 채널을 중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쌍중단과 쌍궤 병행이었습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쌍궤 병행은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체계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 모두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겁니다.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미북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을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는 데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Having North Korea make noise and keep the U.S. somewhat distracted is a good thing as far as China is concerned.
북한도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활용해 중국에 더욱 밀착하는 양상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머물던 지난 3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 형식으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강력히 비난하며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강력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공산당에 보냈습니다. 또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1일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지만 그동안 북한군과 중국군이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한일 결속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북중로 3국에 연합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협동작전 추진 의사를 보인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중러 3국 공동연합훈련 추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북중러 3국 연합훈련까지 추진함으로써 한중관계를 확실하게 이관시키고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대립구도를 구축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하게 북한 편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부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 3봉갱도 복구해 나서 5월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별도의 장소에서 핵기폭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실험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이 막후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미한 핵 확장 억제는 물론 미사일 방어망과 일본 재무장 그리고 타이완 문제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에 핵실험 자제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평양에 자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북한 수뇌부가 이를 바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지하 송유관으로 원유를 공급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단둥에서 길이 30km의 지하 송유관을 통해 평안북도 백마리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에 원유를 공급해 왔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지난해부터 한층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불법 환적 등을 통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석유를 확보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에서 2020년 기간 매년 400만 배럴 이상의 기름을 반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석유 수입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한 데다 국제 유가도 올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 화물열차 문제도 논의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빨리 재개하자는 입장입니다. 운행이 재개돼야 중국에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어와 장마당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원부자재가 수입돼야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화물열차 재개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북중철도 교역의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공산당 20차 대회 이후에야 철도 교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를 볼 때 북한이 중국이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올해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철도 교역 재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북중 화물열차는 지난 1월 재개됐으나 4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69만 톤의 쌀과 옥수수, 강냉이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80만 톤 정도 부족한 경우입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수확한 곡물을 거의 소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식량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중국이 의지가 있으면 선박 등을 통해 식량 수십만 톤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격화하는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의 와중에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황해도는 새벽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1도, 낮 28도, 양덕 아침 18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17도, 낮 28도, 구성 아침 18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 25도, 강계 아침 15도, 낮 25도, 희천 아침 18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28도, 개성 아침 23도, 낮 29도, 사리원 아침 21도, 낮 28도, 신계 아침 21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1도, 낮 29도, 장전 아침 22도, 낮 28도, 평강 아침 19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8도, 낮 29도, 장진 아침 12도, 낮 22도, 청진 아침 18도, 낮 27도, 김책 아침 19도, 낮 2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3도, 낮 21도, 김영권 아침 11도, 낮 2도, 삼지연 아침 6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B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B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가 됐습니다. 중국이 7월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는 지난해보다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 관세 당국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약 715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습니다. 이는 6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또 지난달 중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수입도 전년 대비 20.1% 증가하며 4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러시아산 원유 구매 국가로 올해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4,845만 톤에 달합니다. 앞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21일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하루에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200만 배럴에 못 미칩니다. 그랜홈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 시장에서 수백만 배럴의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대는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유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손실량을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씩 방출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9일 시 주석이 다음 달 중순 중앙아시아 순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연례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때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시 주석의 일정이 잠정적이라며 이번 일정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PLA 해군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5척의 항공모함과 10척의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지난 18일 중국의 미래 국방력을 예측한 중국의 선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31년 사이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2척에서 5척, SSBN은 6척에서 1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0년대에 걸쳐 현대화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모를 실전 운영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을 진수했습니다.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중국군이 지난 10년 동안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대응 작전을 통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과 새로운 능력을 합동군 전체에 통합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될 거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2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계획이 방위성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여 개 항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져 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이 가능해 재래식 미사일에 비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8월 23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